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 성경책을 다 찾아주시고요. 함께 다 같이 우리 성경말씀을 읽고 난 뒤에 우리 이재진 집사님과 조경아 우리 아드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4, 45, 46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또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이제 많이 생긴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들을 하는 그 중심에는 보니까 교회가 있고 어떤 특정 선교단체들이 있고 수련회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6명이 걸렸다 8명이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139명이 이 참석해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50명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49명 굉장히 많이 걸린 겁니다. 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주변에 있는 시선들은 불안해하고 불쾌해하고 막 이러면서 주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바이러스 안 걸려요. 코로나 안 걸려요. 이런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 몇 차례나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쓱쓱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우리도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뱀을 잡아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믿는 자 맞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믿으니까 그리고 독을 마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죽죠. 그 하나님 왜 살려나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방울뱀을 가지고 나 예수 믿고 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방울뱀 만지다가 죽은 사람도 꽤 됩니다. 역사 이래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끌어대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든지 뱀을 만져도 괜찮다든지 독을 마셔도 괜찮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염두에 안 두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돼 그러고 이렇게 그런 신앙은 균형이 없는 신앙이죠.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가면 믿는 사람도 다 걸립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 뜻 한 바에 의해서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이러면서 하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집단 감염들 나오는 거 보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회적인 어떤 룰과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한국은 다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기 참석했는데 검사를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건강한데 왜 받았냐 했더냐고.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해도 어디 가 있는 접촉자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것도 보기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우리가 제가 성경책을 좀 펴달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1세기 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보는 우리 두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교사 두 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게 마가는 돌아갔고 누가가 여기 동행하고 있는지 나중에 합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설교가 길어요. 그 긴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 구약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귀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약 이야기를 쭉 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구세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왔는데 그분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이게 이들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제 그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가슴 속에 따뜻함이 이렇게 무엇인가 깨달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럽니까? 42절부터 앞에도 나오고 컴퓨터에도 나오고 가정에서도 제가 찾아달라 그랬는데 42절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뭐라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이야기해달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다른 이야기 말고 지금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구약을 재해석해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또 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43절 말씀 뒷부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어야 합니다. 뒷뜻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려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잘 붙들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이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이것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성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회당에 있는 대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을까?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 때는 44절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껏 볼 수 없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45절 시기가 가득해서 변박하고 이건 반박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성격상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폭언과 화냄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들을 시기하고 변박하고 반박하고 여기 나오는 비방하고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구함을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46절 연필이나 마크가 있으면 46절은 꼭 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46절은 성경적으로 46절은 신학적으로 46절은 구속사적으로 46절은 성교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필이나 마크가 없으면 얼른 루즈라도 꺼내가지고 표를 싹 해놓으십시오. 46절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다 함께 46절 한번 읽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늘은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전하게 막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지금 막 저주를 퍼붓고 고함을 지르고 막 비방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히 말을 했다. 담대히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작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순서를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 10장쯤 보시면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이제 먼 곳으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냅니다. 그때 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일단은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약속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는 철저하게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는 이방인의 개도 전에서 안디옥 교회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입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와보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데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면은 널려 있는 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가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변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 세 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폭언과 욕설과 방해와 참 이런 가운데서 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큰 소리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그런데 너희가 자처한다. 뭐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길을 돌린다.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우리 46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안 전해도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늘 성경에서 시비가 붙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과 그들이 읽는 성경 말씀 글자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해석이 다른 거지.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신천지로 쑥 빠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저기 박태선이한테도 가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정명석이라는 한테도 가기도 하고, 온갖 이단의 해석을 잘못하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순서지만은 전해보니까 당신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어떻게 해요? 자처.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까닭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느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들한테 말을 전하고 참 자기 지역에서 전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데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왜 이걸 굳이 성경에 써가지고 그 다음도 계속이 됩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잊어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선민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고리에 있고요. 그 경계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려면 가라. 정말로 빠이빠이, 아듀, 뭐 아디오스, 뭐 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걸 딱 기록해놓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방 땅에서조차도 이 말씀이 전해지질 않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중심이 이방인에게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거라는 소원과 공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제가 표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 거니까요. 4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무엇으로요?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을 온 세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해서 일을 시킨다. 그런 말씀이 구약에 보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이런 얘기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들으면 치를 떨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방인들은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면 48절. 48절도 연필이나 마크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언제 깨닫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 선교사, 최초 선교사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무엇을 듣고 기뻐했습니까? 46절, 47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찬송하며 그 다음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희한한 말씀 아니에요? 희한한 말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요 복음을 막 마음껏 전하게 하는데 이게 막 길이 막히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걸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있는데 누가가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여기 성경구절에 들어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한켠에서는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비방하고 폭소를 퍼붓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보니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 믿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누가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 보니까 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저 사람들을 믿도록 작정을 해놓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복음이 막혀도 예수 이야기가 막혀도 우리가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46절과 4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구속사적으로 중요하고 교회사적으로 중요하고 선교학적으로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두 개가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 49절 가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어떻게 해요? 퍼집니다. 요 안식일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면서 하는 사건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담대하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러는 말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보니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믿는데 보니까 하나님 찬양함이 있고, 말씀을 믿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믿기로 작정된 자들 속에 다 불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어떻게 해요? 퍼지니라. 퍼진이라도 동그라미 한번 쳐놔 보실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퍼진이라는 그냥 한번 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미완료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뭐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좋지만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쑥 던져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구어체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시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쫙 움직이는데 움직여가는 곳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살아서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주님 앞에서 막 결단을 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0절 유대인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성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무엇을요? 티끌을 들고 티끌을 뜬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다니다가 너희를 배척하면 그 동네에서 티끌을 뜨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티끌을 뜨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받지를 않았네요. 티끌을 뜨는 이유는 영생에 얻는 복음을 받지 않아서 당신들에게 생긴 책임은 당신들 책임이요. 우리 책임은 아니요. 이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다 털고 어디로 갑니까?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나는 무리를 뒤를 돌아보니까 두 무리예요.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비방하고 반박하고 막 막 시기하고 막 폭언을 퍼붓고 하는 한 무리고 한 무리는 예수 믿는 믿음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무리 두 무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일어났던 때는 지금 학자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AD 47년이나 48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1980년, 한 70년 전쯤이잖아요. 그죠? 한 그 전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쯤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땅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나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막 꿈틀꿈틀할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가까이 있어서 이거 현대 것 같지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47년에서 4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AD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간다고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틀고 출발한 뒤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발에 먼지를 틀고 막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몇 년 뒤쯤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누가 믿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뭐 1800년, 뭐 60년대부터 이렇게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온 거는 1899년으로 잡잖아요. 1890년대라고 치면은 1890년대,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47, 48년도 그러면 1950년이 지난 뒤에 한국 땅에 떨어집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47년, 48년에 우리가 이제 이방 땅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우리 조선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고대 국가에.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1950년쯤이 지나야 이 복음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한국 땅에 떨어집니다.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떨어졌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고 그리고 이 복음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해방도 있고 6.25도 있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언제 꽃이 핍니까? 꽃이 활짝 피는 건 우리 알아요. 1970년도쯤.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사람들마다 먹고 살기는 힘든데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와서 가슴 속에 확 바뀝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참 그 암울한 우리 한국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이 조금 있다가 한 1970년도 80년도쯤에요 복음이 사람들 가슴 속에서 막 울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70년, 80년, 90년대에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2020년도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그때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때 한국교회가 한 일이 이거잖아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 못한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선교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나간 나라는 미국입니다. 2등은 뭐 사람들 생각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지에 나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인가 알아요? 희한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간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가 나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 한국 땅입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는 오지 구석구석을 다 쓰시고 다니면서 선교들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이 선교사님들은 이걸 알아요. 뭐를 합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곳이면 내가 가서 전하면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곳이 섬이든지 그곳이 사막이든지 그것이 식인종이 사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늦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무도 그동안 선교지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보고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선교사들이고 이 사람들이 처음 선교지로 다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거기에 뭐 해놨다고요? 작정을 오대인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가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참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46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어떻게 해요?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봅니다. 복음을 전해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 얻음에 자기들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죽은 뒤에 세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전하지만 온 에너지는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뭐 미국 상황을 다 알잖아요. 미국 상황이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일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주중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그 흑인이 참 부당하게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LA도 그렇고 뉴욕 맨하탄도 그렇고 지금 뉴욕의 미네아폴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밤이면은 참 방화와 참 시위와 약탈과 이런 것들이 참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지금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참 서로 간에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가장 어려운 국가가 어디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라고. 왜요? 다른 데는 민족과 민족이 보면은 조금 다 국경들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테두리가 다 쳐져 있습니다. 미국은 다 섞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는 민족이 섞여 있는 힘약한 민족들을 향해서 해코지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디 딱 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디 모인 큰 지역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웃기는 처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이 말씀 가슴에 담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들이 이제껏 맛보던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기쁨은 없어도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금방 믿은 사람이건 오래 믿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제일 두드러진 모습 첫 번째가 뭐라 해야 됩니까?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믿은 지 오래돼서 기쁨요, 그거 다 해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깊이의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루 종일 기뻐하고 죽을 때까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기뻐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참 어려운데도 정말로 마음이 기쁨이 슬슬 올라올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낮과 밤을 구분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낮과 밤을 구분해서 사는 것 중에 우리는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밤은 잠은 밤에 자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뜨자마자 기도도 하시지만 뜨자마자 하나님 뭐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눈을 떠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입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뭐 한 3초, 4초, 5초, 10초를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자기가 묻죠. 뭐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네? 오늘도 건강을 주시네? 오늘도 식구들을 주셨네?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래도 참 평안한 것이 가정이라 하나님 가정을 주셨네? 직업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해주셨네? 친구들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믿기로 작정을 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포함돼서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한 몇 번만 하시면, 한 세 번만 하시면 아침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눈 감고 있죠, 그렇죠? 눈을 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세 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딱 오는 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이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쏙 잡힙니다. 그 윤곽이 잡히면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근심과 고통이 있어도 속에서 이렇게 떳떳함과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로서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무엇과도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이 보니까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살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가 제일 먼저 밑에 깔려야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가만 보니까 나에게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옛날에 해놓으셨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취한 그들은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상에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도 퍼져가며 이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무 내어놓을 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생각으로만으로도 참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는 우리들,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년이, 10년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때로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를 먼저 하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주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만복으로 또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복이 묻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